네트워크이면은 대구 구조가 들어가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의 범위만 설정해주고 유저는 나머지는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그 아주 디테일한 건 기계가 다 메꿔줘요. 피팅해주고 모델의 구조도 경우에 따라서 바꿔줘요.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드는 건데 사실 데이터가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환경 E에서 environment에서 오고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이게 사실은 중요하고 특히 로보틱스나 무인차나 이런 걸로 가면 물리적인 세계하고 인터랙션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쌓이고 변하고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이거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보통은 지금 쓰는 응용들은 머신러닝 데이터는 일단 많이 모아놓고 그냥 고정됐다고 봅니다.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고려를 안 해요. 근데 인더스트리 문제로 갈수록 계속 데이터는 바뀝니다. 그게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많이 연구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떤 퍼포먼스 매저를 하나 설정을 합니다. P, 퍼포먼스 매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에러가 되든 엔트로피가 되든 아니면 어떤 뭐 relative entropy 같은 distribution이 되든 아니면 뭐 에너지 함수가 되든 내가 퍼포먼스 매저를 보통 정의합니다. 아니면 자연 언어 처리 같은 데서 하면은 블루 매저 뭐 이런 게 되든 아니면 사람하고 대결하는 거면은 사람하고 대결해서 이기는 성능이 되든 항상 퍼포먼스 매저가 사실은 중요하고 기계는 그냥 이거를 따라갈 뿐이에요. 이거 계속 끊임없이 그 거리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데이터가 있고 모델이 있고 성능 매저.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이 성능 매저 P를 맥시마이즈하는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끊임없이 성능을 향상하는 시스템이에요. 알파고가 잘 설명해줬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하는 도중에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패턴이나 룰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지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knowledge discovery 기술이에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넣어주면 안에 있는 모델은 기계가 자동으로 찾아줘요. 물론 그 모델이 아직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트레이드오프인데 학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델이 좀 단순해야 되고 대신에 C코드 같이 표현력이 아주 풍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아직은 학습을 못합니다. 복잡도가 너무 커서 대신에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신경망 같은 구조, 층이 있는 신경망 같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레귤러한 구조 이런 거를 베이시스 펑션의 조합 이런 스페이스로 내가 모델의 복잡도를 그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를 좀 줄여주면 그 다음은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점점 더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는 머신러닝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딥러닝이 딴 게 아니고 결국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로 높인 거예요. 지금까지 쓰는 것보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언젠가는 C코드를 흉내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컴퓨팅 파워가 있기 때문에 C코드 내가 짜는 게 아니고 기계가 그냥 짜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건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보시면은 컴퓨터공학 관점에서 사실은 머신러닝이 되게 앰비셔스하게 생각하면 자동 프로그래밍입니다. 내가 프로그래밍인지 안 하고 AI가 대신 프로그래밍 해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고 이런 시도가 그냥 황당하지 않은 게 이미 90년대 제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런 시도를 해왔어요. 20년 전부터 컴퓨팅 파워가 모자라서 프랙티컬한 문제 적용을 하지 못했는데 제네틱 프로그래밍 같은 게 아마 지금 GPU나 이런 걸 써서 다시 시도하면 지금 나오는 딥보다 더 레프레젠테이션 파워가 높은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만드는 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이게 자동 프로그래밍 관점을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컴퓨터를 써가지고 프로그래밍 한다는 게 보면 C코드 짠 다음에 이거 사람이 짜죠. 컴퓨터에 넣고 실행만 하죠. 실행만 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거 입력을 주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행만 하는데 컴퓨터를 쓰는데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고 컴퓨터를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생성해요. 결과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들어가고 타겟 데이터까지 집어넣어줘. 인풋 아웃풋의 페어를 감도학습인 경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집어넣어주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컴퓨터로 실행하면 결과로 러닝한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 생성되는 거죠. 결과로. 그러면 이 딥러닝 모델을 내가 실행하면은 데이터 주면은 실행하면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클라우드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 다음에 스마트폰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행만 하면은 스마트폰은 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로만 쓰이는 거고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내 클라우드에 있는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데이터가 집어넣고 프로그램이 나오고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컴퓨터가 실행해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배제됐어요. 그동안 제가 C 코드 짜주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 줍니다. 상당 부분. 그래서 아까 보신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직은 이런 간단한 구조의 학습 모델을 쓰고. 그래서 왜 딥이 필요하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런 구조만 가지고도 조금 전에 보신 딥이 필요 없다는 게 증명됐었어요. 사실 1989년에 이미 그 이런 뉴럴넷 구조만 써도 아무리 복잡한 입출력 간의 맵핑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미 1989년에 유니버설 펑션 어프록시메이터 디어림인데 근데 왜 딥을 하느냐? 사실은 그래도 딥할 필요가 없었어요. 층을 더 쌓을 필요가 없었고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서포트 벡터 머신이 그냥 샬로우한 거로 문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아주 성능도 잘 나왔고 그 이론적이고 물론 이론입니다. 이론의 허화실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히든 뉴런의 개수가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인피니트한 그러니까 히든 뉴런을 쓴다면은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현실은 좀 다르죠. 항상 현실이 좀 다른데 사실 지금 DB 하는 거는 그 글로벌 서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로컬 옵티미제이션, 로컬 서치 해가지고 답을 실제로는 더 잘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보시겠지만 시퀀셜한 서치를 합니다. 층을 쌓을 때 밑에서 학습한 거를 그 결과를 이용해서 다음 층을 쌓고 결과를 이용해서 다음 층 이렇게 하면 사실 로컬 옵티미제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글로벌 옵티미제이션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능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건 알지만 실제로는 답을 못 찾으니까 현실적으로 더 잘 찾는 방법들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유를 보시면은 그럴듯한 게 뉴런이 하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A하고 B를 구별할 수 없죠. 층을 하나 더 쌓아가지고 뉴런을 추가하면 A하고 B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뉴런 두 개를 써서 경계면을 두 개를 그어버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건 A고 바깥쪽이면 B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패턴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죠. 층을 하나 또 쌓으면 보시는 것처럼 경계면을 내가 더 복잡한 경계면을 마음대로 조각을 낼 수 있고 그 조각을 자주 내면 잘게 붙을수록 내가 원하는 경계면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층을 더 쌓는 게 점점 더 복잡한 경계면을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오버피팅 문제에 부딪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잘 풀긴 하는데 데이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건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에러를 0으로 갈 수 있어요. 항상 트레이닝 데이터는 에러를 0으로 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진짜 원하는 거는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거기 때문에 언노운 데이터가 왔을 때 성능이 잘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층만 쌓으면 오버피팅 돼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오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들이 같이 사실은 연구됐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머신러닝은 항상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하나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고 하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두 개가 근본적인 트레이드 오프예요.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려면은 사실 브로드한 글로벌한 모양을 봐야 되는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항상 여기 보시다시피 크게만 보면은 작은 그림을 못 보고 그렇다고 작은 그림을 계속 보려고 하면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못합니다. 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딩하는 거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항상 잘할 수 있어요. if then case 문 이런 거 넣으면 온갖 걸 다 구별해내잖아요 저희가. 근데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추구해서 사실은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다 못해요. 그런 트릭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컨볼루션 커널 조각을 막 내가지고 조각으로 내는 거 이런 게 다 스페셜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테크닉이고 그거를 교묘하게 결합하는 사실은 스페셜라이제이션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교묘하게 결합하는 방법들이 모든 것들이 다 원리는 비슷합니다. 로컬한 그 어떤 어프록시메이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베이시스 펑션 같은 것들을 그거를 전체를 결합해서 글로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테크닉들이고 그래서 예, 그 아주 제너럴한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아주 다양한 방법들은 다 그거의 베리에이션들이에요. 내가 로컬한 그 어프록시메이터들을 뭐를 둘 거냐, 내가 시그모이드 뉴런을 둘 거냐, 뭐 렐루 같은 걸 둘 거냐, 리니어 펑션을 둘 거냐, 아니면 가우시안 함수를 둘 거냐, 이런 다양한 커널을 두는 방법들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할 거냐, 그 층을 쌓을 거냐, 트리 구조로 만들 거냐, 뭐 대그 구조로 만들 거냐, 아니면 recurrent한 neural net으로 만들 거냐, 이런 다양한 변형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뭐를 변형할 때 어떤 이펙트가 나오는지를 아시는 거기 때문에 꼭 사실은 generalization, specialization으로 항상 생각하시는 게 문제가 복잡할 때는 그게 오히려 심플한 답을 줍니다. 딥러닝의 핵심 개념은 사실은 예전에는 피처 익스트랙션 이런 방법으로 무감도 학습을 통해서 사실은 여기 온갖 그 특히 영상 처리나 음성 인식이나 연구를 오래 해왔었죠. 그런 다음에 감도 학습을 써가지고 SVM이나 MLP 같은 뉴럴넷 같은 것들을 보통 여기서 써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실제 머신러닝이 응용되는 거는 모르긴 해도 80-90% 이상은 다 감도 학습이에요. 마지막에는 인더스트리에서 응용할 때. 근데 실제로 그게 나오기까지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은 무감도 학습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피처를 찾아야 되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데이터도 분석해 봐야 되고 근데 결과로 나오는 거는 감도 학습이 마지막에는 보통 알려집니다. 근데 이 unknown 그 노력, 엄청난 노력을 사실 딥러닝은 자동화한 거예요. 여기서 예전에 매뉴얼하게 피처 엔지니어링 하던 거를 그냥 로 데이터를 많이 모은 다음에 집어넣어주고 그냥 층만 여러 개 둔 다음에 나머지 기계가 알아서 하도록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부어가지고 그냥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져서 이런 실험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려고 해서도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했더니 성능도 더 잘 나오더라는 거죠. 상식을 위배한 겁니다. 왜 상식이 위배했냐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많이 넣고 모델 복잡하면 사실은 오버피팅 해야 되는데 오버피팅이 안 되고 성능도 더 잘 나오는 현상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make sense 하는 게 예전에 자꾸 여기서 제가 손으로 자꾸 조작을 하는 사이에 원래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잃어먹었어요. 손실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그 중에 노이즈도 많이 있지만 사실 레귤러리티도 있고 어쨌든 기계가 잘하는 게 데이터에 들어있는 정보를 최대한 다 잃어먹지 않고 사용해가지고 주어진 목적 함수를 맥시마이즈하는 아니면 미니마이즈하는 그 정보를 다 추출해서 다 써먹는 거죠. 기계가 잘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조작하면서 놓친 정보를 기계가 다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은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모델의 복잡도하고 데이터 사이즈의 그 두 개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모델이 크거나 복잡하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피팅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비례해가지고 훨씬 더 많으면은 모델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덜 복잡한 거기 때문에 오버피팅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은데 다 리던던트예요. 그러면 문제 복잡도는 높지 않은데 데이터만 많은 거잖아요. 그 경우는 딥러닝 쓰면 성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복잡도하고 사실은 데이터하고 모델의 복잡도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심플한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험을 많이 해보실 수밖에 없는 게 실험해보고 잘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미리 다 이론으로 물론 이론을 연구 많이 했습니다. 80년대부터 사실은 그게 예를 들면 VC 디멘전 이런 건데 그러니까 바프닉, 첼번, 랭키스 디멘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론적인 건데 예를 들면 뉴럴넷이 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사이즈면 파라미터 개수 디멘전이 얼마일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운드를 갖는다 아주 제너럴한 이론이긴 한데 실제로는 거의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 정신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고 엔지니어링입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이고 단지 그 실험을 하실 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시려면 왜냐하면 이런 실험이 보통은 그냥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몇 주가 걸리든지 심지어는 몇 달이 걸립니다. 지금 그 하는 실험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려놓고 2주 있다가 틀린 답 찾으시면은 안 되죠. 그렇게 시행착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다시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기서 팅커링 하는 게 너무나 큰 시행착오에 부딪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사실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자체의 변형은 얼마든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원리에 기반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조작을 해야 성능에 대한 감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딥러닝 구조를 보시면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컨볼루셔널 뉴럴넷이고 보시다시피 이미 사실은 90년대에 이미 양르푼이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문자 인식하는데 지금 엠니스트 데이터 얀이 사실은 80년대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불란드에서 학위를 하고 AT&T로 가가지고 당신은 AT&T가 사실은 지금 구글처럼 가장 훌륭한 사람들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물리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AT&T가 그 다음 무너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가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페이스북 구글로 이제 이동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컨버전한 뉴럴넷 개념이고요. 보통 뉴럴넷은 이미지 인풋을 넣고 출력을 넣어가지고 백프로포게이션으로 그냥 트레이닝을 하는데 영상의 특성상 디멘전이 일단 너무 높죠. 그냥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조각을 냅니다. 영역으로. 그래서 컨볼루션 커널 이런 걸 정의한 다음에 위치가 바뀌어도 위치에 인베리언트하게 이 커널들을 계속 여러 개를 해서 그 다음 층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사실은 피처 익스트랙션이에요. 자동으로 무한도 각수로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온갖 피처를 찾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멘전이 또 이러면 너무 늘어나니까 디멘전 리덕션 하기 위해서 풀링 내지는 섭샘플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을 한 번은 늘리고 다시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무감도 각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큰 트릭은 그러면 오버피팅 할 거 아니에요. 디멘전 막 늘어나고 물론 줄이기는 하지만 웨이트 쉐어링 개념이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오버피팅 안 하게 만드는 뭐냐면은 커널에 여기서 만드는 거나 여기서 만드는 거나 웨이트는 공유합니다. 웨이트에서 이펙티브한 파라메타의 개수는 미니마이즈 했어요.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면서 대신에 다양한 조각들 아까 제가 근본 원리가 조각을 다 결합해서 글로벌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 조각내요. 일단은 조각낸 다음에 재조립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조각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파라메타 웨이트 쉐어링 같은 걸 테크닉을 써서 그러니까 학습해야 될 파라메타 개수는 줄이면서 그 다음에 다시 팽창해가지고 디멘전 리덕션 하면서 다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유도하고 팽창하는 거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유도하는 겁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하고 스페셜라이제이션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하고 그래서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계속 사실은 하는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진짜 문제 풀려면은 답을 나는 보통 감도각습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파인튜닝을 합니다. 앞쪽에서는 무감도각습으로 진행되고 뒤에 가면 감도각습이 됩니다. 사실은 CNN에 이런 아이디어가 이미 있었는데 힌튼이 2006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이걸 명시적으로 사실은 알고리즘화 한 게 이게 프리트레이닝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토인코더에다가 그걸 데모했는데 밑에 층에서는 무감도각습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테크닉,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시퀀셜하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걸 동시에 층이 많은 거를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입력 넣고 출력 계산하고 에러 백프로퍼게이션하고 또 입력 넣고 출력 넣고 에러 백프로퍼게이션 하면 트레이닝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이제 에러 그레디언트가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그모이드의 이제 특성인데 좀 이따 보시는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하고 1 사이 값을 항상 내는데 에러가 작을 수밖에 없죠. 뭐 0.1이라고 치면 한층 내려올 때마다 0.1에다가 다시 곱하기 0.1하면 0.01이 되죠. 또 곱하기 0.1하면 0.00이 되죠. 결국 항상 0으로 갑니다. 근데 학습이 되려면은 아까 시행착오를 해야 되고 에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습할 에러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문제인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트에 제안한 게 시퀀셜하게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맨 밑에 층에 있는 거를 먼저 학습을 다 합니다. 수렴하게. 그래서 여기 빌딩 블록으로 쓴 게 벌츠만 머신인데 리스트릭티드 벌츠만 머신. 벌츠만 머신은 사실은 이미 1983년 백프로퍼게이션 나오기 전에 제안돼 있어요. 힌튼하고 테리 세인홉스키가. 그래서 그 풀리 커넥티드 된 모델인데 사실은 트레이닝이 안 되니까 나중에 풀리 커넥티드 된 거 빼고 레이어드 머신으로 바꾼 다음에 한 게 리스트릭티드 벌츠만 머신이에요. 확률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확률 모델이고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이게 다른 CNN하고 DBN이 가장 다른 거 이건 제너러티브 모델이고 이거는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토인코딩 방식으로 원래 넣은 이미지를 재생성하게 학습을 한 다음에 무감독 학습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감독 학습이고 그러면은 바라건 되는 보시면은 컴프레션 합니다. 컴프레션하고 디컴프레션 해가지고 바라건대 30차원 안에 내가 아주 복잡한 얘기 예를 들면 문자인식 패턴인데 그 이센셜한 그 피처만 30차원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바람입니다. 무감독 학습하면서 디멘전 하는 그 보통 테크닉의 바람을 아주 복잡한 데이터를 작은 차원에 그 컴프레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PCA가 통계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PCA 같은 방법을 대체하는 방법이고 사실은 그거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데모도 그걸 했고요. 그 다음의 모델은 저희가 개발해 오고 있는 건데 앞에 두 개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다르냐면 앞에는 다 fully connected 된 그런 구조를 쓰는데 저희는 partial connectivity를 쓰고 이거를 찾는 것 자체를 머신러닝의 문제로 봐요. 그래서 connectivity를 찾는 문제에 관심이 더 많고 구조학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구조학습이 중요하냐면 특히 AI 관점에서는 여기 저희가 뽀로로 비디오를 가지고 학습해서 그 비디오 스토리의 패턴을 찾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개념이나 knowledge base 어떤 그 빌딩 블록들이 생기는지 그 개념의 구조를 디스커버리하고 그거를 그래머 형태로 표현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하이레벨 AI가 추구하는 그런 난리지를 추출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두 개 모델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다 풀리 커넥티드는 프리딕션은 잘하는데 설명을 거의 못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게 강하고 대신에 프리딕션 성능을 약간 포기합니다. 어프릴런치 디어림에서 둘 다 잘하는 하나의 방법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트레이드오프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이레벨 그러니까 AI 관점에서 흥미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미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리커런트 뉴럴넷을 학습할 수 있는 백프로퍼게이션 같은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최근에 연구가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리커런트 네트워크 같은 그러니까 시간이 관계됩니다. 시간이 들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다이내믹한 시스템에서 계속 변합니다. 입력은 똑같은데 시간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학습은 그게 아니죠. 입력이 같으면 출력은 같습니다. 시간에 디펜던트하지 않게. 근데 많은 실제 문제들이 시간이 관련될 수 있고 음성인식도 이런 거에 속합니다. 다음에 최근에 지금 1, 2년 사이에 많이 연구하는 게 Neural Turing Machine이라 해서 사실은 딥마인드 있는 친구들이 개발한 방법이에요. 구글 딥마인드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아까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머신러닝 방법들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추구하는 알고리즘들이어서 메모리 네트워크이 아까 하이퍼넷 저희가 개발한 것도 그런 성격이 강한데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메모리 청크를 많이 만들어요. 하이퍼넷에서는 하이퍼엣지를 막 생성해서 그거를 메모리를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 네트워크로 결합해서 글로벌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데 뉴럴 튜링 머신은 그거를 더 극단으로 가져간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예 메모리를 그냥 둡니다. 우리 캡타에서 메모리를 그냥 쓰는 거예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이죠. 극단적인 스페셜라이제이션.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외우는 거를 보통 머신러닝이 못합니다. 이건 외우는 거 플러스 지금 머신러닝들이 잘하던 뉴럴 넷계열, 특히 여기 리커런트 네트워크예요. 이거하고 두 개를 결합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디지털 컴퓨터가 잘하는 거 플러스 머신러닝은 사실은 지금 디지털 컴퓨터보다는 브레인라이크한 난폰 노이만 계열의 알고리즘에 가까워요. 잘 들여다보시면. 그냥 아까 C코드 이런 거하고 프로시저라는 랭귀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아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지금 컴퓨터가 잘하는 거 플러스 뉴럴 넷 계열이 잘하는 거를 같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의 응용이 막 생깁니다. 지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잠깐 요약만 드리면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딥러닝이 그래서 뭘 혁신했냐? 장애 요인이 뭐였냐면 에러 그레디언트가 자꾸 줄어드는 문제, 디멘전이 높고 오버피팅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학습이 느린 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감독으로 레이어 와이즈 프리트레이닝 하는 DBN에서 힌튼이 제안한 이런 방법, 그 다음 웨이트 쉐어링 하는 거, 그 얀 느쿤이 제안한 컨볼루셔널 뉴럴넷에 있는 테크닉, 그 다음에 풀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테크닉이 렐루, 뉴럴 유닛을 바꿨죠. 바꿨는데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버피팅 방지하는 방법으로 힌튼이 제안한 드랍아웃 뭐 이런 방법. 드랍아웃 같은 건 사실은 풀링 같은 테크닉이에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는 풀링 테크닉인데 뭐 이름이 멋있습니다. 어쨌든 예, 사실은 신경과학적인 아이디어예요.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신경과학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요거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볼루션 아까 말씀드렸고 렐루는 렐루가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1958년에 스레셔드 유닛을 가지고 뉴럴 퍼셉트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986년에 얼마가 걸린 거죠? 28년이 걸려가지고 발견한 게 시그모이드 뉴런을 발견해서 미분이 가능하면서 난리니하고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28년 걸려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몇 년 걸렸죠? 한 역시 한 25년 다시 걸려가지고 이런 뉴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허무하죠? 너무 단순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동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미분을 하면 다 0입니다. 에러 값이 그죠?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미분을 하면 이게 리니어 함수니까 컨스턴트가 나와요. 미분. 그래서 에러가 여기서 작아서 프로포게이션이 되면서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미분해도 에러가 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이게 동작하는 게 리니어 유닛임에도 불구하고 동작하는 게 보시면은 뉴런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딥러닝을 보시면 예전 모델에 비해서 엄청나게 메모리를 많이 쓰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작지만 이 조각난 것들을 많이 조합하면은 아주 복잡한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브레인이 쓰는 원리 브레인에 10에 11 쓴 게 뉴런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쓰는 것보다 딥러닝이 훨씬 많은 뉴런이나 베이시스 펑션을 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해도 역시 난리니어죠. 난리니어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많이 쓰면은 아주 복잡한 걸 뭔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샘플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가능한 이유는 메모리도 많고 컴퓨팅 파워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드랍아웃은 드랍아웃 핵심 개념도 역시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학습을 이걸 뉴런을 다 시키면은 항상 리던던트해요. 리던던트하게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같은 입력에 같은 출력을 내도록 모든 뉴런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몇 개를 지우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모두 다 열심히 하는데 맨날 하는 일이 루틴이에요. 다 같이 똑같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몇 명 직원을 일부러 빼돌려요. 다른 팀으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메꿔야 되니까 옛날에 안 하던 일도 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막 합니다. 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랍아웃 시키면은 이 예전에 있던 왜냐하면 에러가 생기죠. 에러가 늘어나니까 사실 에러가 항상 있어야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에러를 유발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함으로써 예전에 놀던 놈들이 딴 일을 하도록 드라이브합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주고 다이버시티를 추구해서 자꾸 튜닝을 이것저것 튜닝하도록 하는데 그걸 랜덤하게 합니다. 랜덤하게 해서 그 다양한 인풋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리던던트하게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그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할판에서도 깔려 있는 아이디어예요. 다양한 조각들을 많이 넣어주는 것, 그거는 익스플리시트하게 하는 방법이고 이건 임플리시트하게 하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뉴런의 아키텍처를 여러 개를 여기도 나오지만 동시에 서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여기서 5분만 잠깐 쉬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니까 5분만 잤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이어서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좋게 뻗